히브리서 2번 메시지 하나님이 말씀하심.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이 책을 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말씀이 없다면 그는 감추어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는 이제 감추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계시된 하나님이십니다. 이 책이 강조하는 바는 사람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그 기자가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구약에서 인용한 모든 성경 구절에 있어서도 그 기자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책의 관념에서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구약에 대해 말할 때 항상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사실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주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분명 다른 무엇을 하기 전에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그는 틀림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참이시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실제를 나타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면 말씀으로 운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틀림없이 말씀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산 사람은 말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산 사람이라면 단 한 시간도 침묵을 지키고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집에 혼자 있을 때에도 무언가 말을 해야겠다고 느낄 것입니다. 당신이 천사에게 말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물에게나 또는 자신에게 말할 것입니다. 산 사람은 반드시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그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태초부터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수백만 번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성경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아무도 성경에 나타난 지혜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결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한 위대한 철학자는 만약 사복음서가 거짓이고 그리스도가 없다 할지라도 복음서를 쓴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복음서의 저자를 그리스도가 될 자격이 없는 자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이 그러한 책을 써보도록 하십시오. 누가 그렇게 깊고 지혜롭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갈릴리의 한 어부였고 요한은 그물을 깁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대학도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지혜를 얻었겠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느 누가 이렇게 간단하고도 깊은 말씀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은 분명 갈릴리에서 태어난 그물 깁는 그런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이와 같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과 비교할 만한 책은 없습니다. 성경은 깊은 지혜를 담고 있는 책 중의 책입니다. 성경은 또한 빛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만큼 사람들에게 빛을 주는 책은 없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는 여러분은 많은 교육을 받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책들과 신문도 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많은 책들과 신문을 통해서 빛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나에게 말해주기 바랍니다. 신문을 읽을 때마다 사람들은 어두워지고 가리워지고 독을 먹게 되고 마취되고 만취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대할 때에는 그것이 어느 장이든 보는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줌을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창세기 3장 1절과 같은 구절, 즉 뱀에 대해 말한 구절조차도 우리에게 빛을 비춥니다. 그 빛은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즉각적으로 비추지 않을는지도 모릅니다. 빛은 비치도록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열려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빛이 옵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예로 들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어느 날 아침 한 젊은 자매가 이 구절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그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 자매는 아침 일찍 이 구절을 읽었으나 그 뜻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늦게 그 자매와 한 반에 있는 친구가 와서 어떤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즉시 그 자매에게서 이 말씀이 살아났습니다.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 친구가 말을 하면 할수록 이 말씀은 더욱 살아났습니다. 마침내 이 자매는 속으로 작은 뱀아 내게서 떠나라 고 말했습니다. 나는 사역을 하는 동안 이러한 간증들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밝아집니다. 어느 누가 잡지나 신문을 읽고 빛을 받았다고 간증할 수 있습니까? 그런 간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신문에 있는 사단이란 단어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 단어를 성경에서 읽을 때, 특히 그 말씀을 먹을 때 당신은 밝아지고 사단은 더 이상 숨지 못하게 됩니다. 허다한 경우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빛을 받을 뿐 아니라 말씀에 의해 살아나고 깨어나고 생생하게 됩니다. 신문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말들을 반복하면 할수록 당신은 더 어두워지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성경을 기도하며 읽을 때 당신은 살아납니다. 이것이 곧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큰 죄인들이 성경의 단 한 구절을 읽고 구원받는 것을 수백 번도 더 보아왔습니다. 일순간에 그들의 전 인생이 바뀝니다. 그것은 거룩한 말씀이 역사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전에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과 영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압니까?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압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줄을 압니까? 그가 말씀하심으로 압니다. 지난 48시간 동안의 당신의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동안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이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지난 48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실제이시며 살아계시며 운행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말씀 안에 계십니다. 그는 매일매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 아니라 또한 그의 호흡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는 자신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는 당신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받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적셔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말씀으로 괴롭히십니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신이 하나님에게 말려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속적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의 말씀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일단 자기의 말씀을 내신 뒤에는 결코 다시 걷어들이지 않으십니다. 가령 하나님이 당신에게 내 부인에게 가서 사과해라 라고 말씀하셨다 합시다. 당신은 왜 내가 아내에게 사과해야 합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따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은 계속 오십니다. 가서 사과해라. 주님의 그러한 말씀을 순종치 않았던 사람들은 간증하기를 주님은 그들의 꿈속에서까지 사과하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부인은 아침에 일어나 여보, 가서 사과하라는 말이 무슨 소리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형제에게 자기 부인에게 사과하라 하셨으나 그 형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그 꿈에서까지 가서 사과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속적인 것입니다. 1925년에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8년 동안이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지만 그 말씀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계속 하나님과 변론하며 그에게 따지고 대들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변론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유를 들면 그는 조용하시다가 내 이유가 그칠 때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주여 이 말씀은 내가 이미 들은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변론할 때 하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내가 조용해지면 거듭 말씀하시기를 무려 8년 동안이나 하셨습니다. 마침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순종하자 곧 그 말씀도 멈췄습니다. 일단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멈추십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에서 나오면 아무도 그 말씀을 하나님께 되돌려 보낼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일생 동안에 순종치 않는다면 이 다음에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오늘 믿지 않는다면 영원에 가서라도 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말씀하셨고 아직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이심을 아는 것은 그가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하고 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지 오래되었지만 오늘날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많은 말씀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에 회개하였다고 말합니다. 흠정력은 회개하다는 말 대신에 귀하다는 말을 썼습니다. 무엇이든지 드문 것은 귀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하였지만 오늘날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배가 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합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집회 때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깨닫지 못합니까? 그의 말씀하심은 그가 역사하고 계심을 증명합니다. 우리 중에 모든 사람이 각기 분량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회복 안에 있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다는 우리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를 그들에게 설명하면 그들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가 아주 오래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왜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운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의 징벌입니다. 사무엘상 3장의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 엘리의 집과 가정에 대한 일종의 징벌이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 아래 놓여 있다면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음을 증명합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합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참이시며 살아계시며 운행하심을 의미합니다. 많은 자매들이 주님의 회복에 동참하기 전에는 그들의 남편들과 다툴 때 아무 찔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남편과 싸우는 데에는 훌륭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그러한 다툼이 정당하다고 느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화낸 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었다고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의 회복에 동참한 이 자매들은 화를 낼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즉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들 마음대로 남편에게 화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남편에게 화를 내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자매들이 토요일 밤에 남편에게 화를 냈다면 다음날 주님의 만찬을 마음 편히 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심을 증명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으로 우리 속에 나눠주십니다.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를 진행하는 동안에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단어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부어준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자신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주로 말씀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수록 하나님의 성부는 우리 속으로 들어오며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수록 당신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셔지게 됩니다.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결코 전과 같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외 없이 다음에 세 가지가 따릅니다. 첫째는 빛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빛이 비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첫 요소가 바로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빛이 있습니다. 당신은 말씀을 해석하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빛을 가지고 있어 절로 빛이 비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좋은 조명등입니다. 그는 말씀하실 때 빛을 비추십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이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 아래 있게 되고 이 빛이 우리를 비출 때 깨달음과 이상과 지혜와 지식과 말이 나오게 됩니다. 빛이 있으면 보는 능력이 생겨보게 되며 볼 것이 있으며 이상을 갖게 됩니다. 빛이 있을 때 지식과 이해와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말을 하게 되며 가만히 입 다물고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나하임의 디즈니랜드에 간 사람이라면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볼 때 그 속에서는 무슨 말인가가 나올 것입니다. 어떻게 디즈니랜드에 들어간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말을 잘 못하는 어린아이라도 보는 것이 많기 때문에 무엇인가 말을 할 것입니다. 기독교 종파에서 좌석이나 차지하고 있는 그들은 왜 그렇게 주일 대예배 때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까? 그것은 빛이 부족하여 보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에는 말하기가 몹시 힘듭니다. 어둠 속에서 말하려고 해보십시오. 보는 것이 없으므로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할래야 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장님인 사람에게 말하라고 한다면 그는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있을 때에는 얼마나 다릅니까? 빛이 오면 보는 것이 많으므로 할 말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과 장소와 물건들을 보게 될 때 당신은 자연히 말하게 될 것입니다. 빛은 보는 것을 낳고 보는 것은 말을 내놓습니다. 교회의 지체들이 모일 때 왜 그렇게 말들이 넘칩니까? 그들은 무엇인가를 보았기 때문에 말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보면 저절로 말이 나오게 됩니다. 무엇을 말할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 그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빛은 보게 하며 그 빛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을 때 빛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몇 해 전부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해방시킬 때 많은 사람이 놀라며 그 많은 말씀을 어디에서 얻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나의 메시지는 하늘에서 봄으로 온 것이요 하늘에 속한 거룩한 땅을 유람함으로 온 것입니다. 거의 매일 아침 나는 여행을 하며 많은 것을 봅니다. 내가 할 말이 많은 것은 말씀 가운데서 본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빛을 가져오고 빛은 보게 하며 보는 것은 지식과 지혜와 말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의문에 속한 죽은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의 지식이요 생명이 충만한 지식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에서 옵니다. 말씀은 또한 생명을 가져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접할 때 당신은 살아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싱싱합니까?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 해 동안 나는 많은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을 보아왔지만 오늘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무리들과 같은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밤낮으로 성경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좋은 징조입니다. 어떤 이들은 위트니스 리가 성경을 집어 던지라고 했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에 속한 거짓말입니다. 그 누구도 이보다 더 강하게 말씀을 먹으라고 사역하는 이는 없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들이 매 메시지에 인용되고 있습니까? 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싱싱합니까? 그것은 말씀 안에 있는 생명 때문입니다. 교회 들어오기 전 당신은 그다지 싱싱하지 않았고 오히려 굶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말씀이 결핍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집회를 이 주일만 멀리한다면 당신은 곧 죽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은 말씀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악한 세대에서 청년들이 자신을 말씀에 바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기쁩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당신의 마음속에서 가장 귀한 것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움직이고 계신다는 좋은 징조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하고 있는 것은 생명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산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은 성결, 사랑, 겸손, 온유, 인내 등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신성의 모든 특질과 인성의 모든 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풍성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누가 생명의 풍성을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대하여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은 카네이션의 생명만 해도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 미소한 씨앗에 불과하지만 그것은 자랍니다. 카네이션 씨가 자라 꽃이 필 때 당신은 생명의 풍성을 보게 됩니다. 모든 풍성이 생명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접하고 있는 생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이여. 내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풍성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은 생명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은 모든 풍성한 덕과 품성과 특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풍성합니다. 겸손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겸손이란 마치 한 마리의 새와 같은 것입니다. 당신이 잡으려 하면 그 새는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아내를 사랑하려고 노력하거나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을 먹으십시오. 말씀은 생명을 낳고 이 생명은 사랑과 순종을 낳을 것입니다. 겸손, 사랑, 순종은 모두 이 생명 안에서 발견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로는 이러한 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만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러면 생명이 들어옵니다. 생명이 흘러들어올 때 모든 선한 것들이 함께 옵니다. 이 생명 안에는 겸손과 함께 인간의 모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성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만 찾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오면 생명이 오고 생명과 함께 아름다움이 옵니다. 교회 형제 자매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말끔하고 아름답습니다. 같은 사람일지라도 교회 생활 가운데 있지 않는다면 그들은 전갈과 거북이와 원숭이 모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정말 교회 지체들과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노인들도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이 아름다움, 이 사랑스러움은 생명에서 오며 생명은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너무도 풍성한 것입니다. 말씀이 올 때 그 말씀은 또한 능력을 가져옵니다. 말씀은 빛과 생명과 능력을 가져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순절의 일들을 믿고 있습니다. 나 역시 오순절에 속한 일들을 100% 믿고 있지만 소위 오순절적인 것은 믿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오순절적 체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 고향에는 교회 집회소와 매우 가까운 곳에 오순절 교파의 집회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수는 10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100명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집회소는 항상 붐볐습니다. 어느 날 나는 오순절 교파의 지도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나는 당신은 당신네들에게만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자 사실을 보십시오. 당신네는 그렇게 적고 우리는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능력은 말씀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는 능력이 있게 됩니다. 이 능력은 일시적인 능력이 아니라 항존하는 능력입니다. 버섯과 같은 능력이 아니요 점점 자라는 능력입니다. 과거에 나는 버섯이 번식하는 듯한 운동을 보아왔습니다. 하룻밤에 100명이 회개합니다. 그러나 두 달 후에는 겨우 몇 명만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작은 카네이션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두 주일이 지났어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푸른싹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마침내는 꽃이 피고 씨가 맺히고 그 씨가 또다시 번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생명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에서는 버섯이 번식하는 듯한 발전을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지방에 있는 형제들이 3,000명을 한 주일에 얻었다 해도 나는 기다려보자 얼마 후면 그들의 대부분이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교회 밭에 뿌려져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해가 바뀔수록 생명은 자랄 것이며 이 생명은 또 생명을 낳을 것입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그 어느 곳도 교회 안에서처럼 놀랍게 발전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능력은 바로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발전할 것이고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이 생명은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말씀은 생명을 낳고 생명은 또 생명을 낳습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거두어 가신다 하더라도 주님의 회복은 이 땅에서 계속 전진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이 하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운동입니다. 씨가 여기에 뿌려졌습니다. 여기에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왜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비추기 위하여, 생명을 주기 위하여,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조상들에게 하나님은 두 단계로, 즉 조상들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옛적의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말씀하셨고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시기 전에는 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므로 무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영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참된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많은 일을 해도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교회 안의 장로들과 인도하는 이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 말씀하셨지만 거기에서 무엇인가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이 생겨났습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그 후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창조된 후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오직 한 모양으로 영단번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즉 열조들에게 한 모양 한 부분으로 모세를 통해 또 한 모양 한 부분으로 또한 다윗과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각양 각 부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첫 다섯 권인 모세 오경조차도 각각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각각은 서로 다른 부분들을 지니고 있으며 각 권마다 많은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성경만큼 풍성한 책을 본 적이 있습니까? 구약은 여러 부분, 즉 역사, 연대, 시편, 잠언, 그리고 많은 선지자의 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들은 60장이 넘도록 긴 것이고 어떤 것은 몇 장에 지나지 않는 짧은 것들입니다. 성경에서 사용한 화법도 예언, 모형, 그림자, 예표와 여자, 뱀, 남자, 사자, 전갈, 양, 물, 해, 달, 별, 여러 종류의 소목들과 명언, 예증, 격언, 비유, 우언, 예표 등 각양각색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분명한 말씀으로 하시지 않고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방법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모세는 자신은 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세는 불 붙을 필요는 있지만 그가 타서 없어질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연료로 사용하시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타고 있는 작은 떨기나무는 모세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아, 성경에 담긴 지혜여. 지극히 작은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위하여 오묘하게 쓰여진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것은 이 세대의 끝이라고도 할 수도 있으나 원문의 뜻은 율법이 끝나고 메시아가 소개됨을 가리킵니다. 아들로 마지막 날의 아들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계속 아들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이심 아들은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선포함. 아들이 말씀이 되신 것은 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을 선포하고 정의하고 나타내고 계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들이 말을 할수록 하나님이 더욱 나타나고 계시됩니다. 생명을 전함. 아들의 온 인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서의 아들은 항상 우리에게 생명을 전합니다. 말씀으로서 그는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항상 우리에게 생명을 전하며 그를 영접할 때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성령으로 실제를 계시함.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아들은 성령으로 실제를 계시합니다. 실제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이 실제는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서 아들에 의하여 우리에게 계시됩니다. 성령으로서 아들 안에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심. 언제든지 아들이 말씀하실 때 그는 성령이십니다. 말씀하시는 아들은 곧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이 성령이 됩니다. 이것은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일곱 서신에서 증명되었습니다. 각 서신의 첫머리에는 주께서 말씀하신다고 했지만 끝에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말씀하시는 주님이 곧 말씀하시는 성령이심을 증거합니다. 언제나 아들이 말씀하실 때 그는 말씀하시는 성령이십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일곱 가지 비교 가운데에서 우리는 아들이 말씀하신 것은 모두 성령이 말씀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심입니다. 언제든지 아들이 말씀하실 때 그는 말씀하시는 성령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교회와 함께 말씀하심. 말씀하시는 성령으로서의 아들은 오늘 교회들과 함께 말씀하십니다. 그는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들과 함께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서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하고 말합니다. 계시록 첫머리에서는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이, 계시록 끝부분에서는 교회들과 함께 말씀하시는 성령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하시는 성령과 교회가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입니다.